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손가락으로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평생 동안 승리하는 삶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에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이 바라는 것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못된 사람들, 악인이 계획하고 악인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잘 이루어집니다. 사실 결국에는 의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악인의 일이 실패로 끝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도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잠을 청해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따지기 위해서 나온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늦추시는 세 가지 이유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소망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기도하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치고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세 가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비전이 아니라면 그 소망은 단순한 백일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레마토스,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이 집착이 아니라 집념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몸종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법 또한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습관을 만들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둑에는 이 복기라고 하는 훌륭한 교사가 있습니다. 이 패배한 대국의 복기가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면 이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승리한 대국을 복기하게 되면 바둑을 두면서 경험했던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상대방 전력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때마다 힘들기는 했지만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대국을 할 때에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이전의 승리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위기 상황 동안 기회로 만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그 믿음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은 이 바둑으로 치면 승리의 대국을 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기다림과 응답을 그 이전의 대국을 되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기는 습관이, 기다리는 습관이, 기다렸다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이기는 습관이 그 안에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출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더 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금은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천도 이상의 용광로의 제련 과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만 정금으로 탄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의도적으로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시고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정금같이 빛나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이후에 정말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유래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절대 여러분의 소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9절을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러분, 이 29절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여러분의 그 큐티집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of the Lo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은 정직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성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행악하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봉착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을 등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곳의 지리와 지형과 날씨에 아주 정통한 셀파와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는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셀파와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이 산의 루트도 알고 있지만 일단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셀파의 도움에 의지를 해야 합니다. 셀파들이 인도하는 길로만 나아가고 이 셀파들이 지금은 눈 상태의 위험이 보이기 때문에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 동굴 속으로 피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당장 동굴 속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셀파들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족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셀파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셀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신 우리의 삶의 완벽한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 어느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고 베스트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어떤 방향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그냥 셀파처럼 예측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과 방향과 속도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이 눈보라가 몰려올 때에는 때로는 그 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삶의 셀파가 되십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완벽한 셀파 대신 주님과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그 완벽한 셀파 대신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 박사가 여러분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방 박사가 따라온 별은 오직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볼 수 있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낮에 할 수 있는지는 무엇입니까? 밤에 별이 뜨기까지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별을 보고 다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낮에 섣불리 움직이게 되면 방향을 잃고 헤매거나 수십 킬로를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여러분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별과 같은 명확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낮 시간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밤에 여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낮 시간에는 체력을 충전하고 물을 다시 채우고 헤어진 신발을 다시 수선하는 등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밤을 준비하는 시간이 낮의 시간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낮의 시간은 멈춘 것 같지만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낮의 시간은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고 낭비의 시간이 절대 아니라 이 낮 시간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멈춤의 시간이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이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그 낮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서 산성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두 구절은 의인과 악인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를 말하고 이 악인은 패역을 내뱉습니다. 사실 이 지혜와 패역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은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의 화려함과 이 목소리의 달콤함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 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입술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여러분 입술 가운데 정결한 말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마음의 전쟁에서 거룩함을 지킬 때 여러분의 입술에 거룩하는 말들이 나갈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입술이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악독을 내뿜게 되기 때문에 이 입술의 차원에서 여러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도 놀랄 만큼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분노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살인의 언어가 나오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입술에 이 종교와 예배와 훈련과 직분과 사역이라는 이 외부적인 립글로스를 발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이 차단을 가지고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의 입술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쁘게 할 것이라는 구절을 영어로 보면 여러분 what is fitting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what is fitt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시기에 정말 딱 맞는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시의 적절한 또는 시기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의인의 입술이요 의인의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데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혀를 통해서 학자의 혀를 통해서 곤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학자의 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those who are taught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로 곤핍한 사람을 섣불리 위로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주입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후에 그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신 그 말씀을 곤핍한 사람에게 말씀한 사람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요. 사람들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함을 먼저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적으로 너무 힘든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일어서면 쓰러지고 다시 힘들게 마음을 잡고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그래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그러던 중에 한 분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 지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 형제가 이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경 한 구절을 나누라고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게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이 서툴고 달변은 아닐지라도 무엇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 학자의 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내뱉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정말로 이 애끓는 사랑과 기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 입술의 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일단 멈추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짧지만 영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을 영적으로 가볍게 합니다. 힘든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한마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의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학자의 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인의 지혜와 학자의 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자 혀를 주셔서 주님께서 감동을 나누라고 하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학자의 혀로 성령의 음성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